오늘 성경 공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좋은 날씨를 주시고 참 주님 앞에 또한 주일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침부터 참 어젯밤에 약간 비가 온 지역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공기가 깨끗하게 된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상쾌함을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상쾌해지고 또 주님을 기쁨으로 또한 찬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들으시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성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뒤에 있는 요 제가 그 이거 뭐죠? 앞뒤로 두장 해서 인쇄한 거 이번 주 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그 히스기야 연대기의 난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점과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한 시점이 약 20년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성경상에서의 히스기야 왕의 연대로 보면 8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뢰할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겠죠. 예. 세상 기록들은 변질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건 기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기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그 옛날 왕들은 자기의 업적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순수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기록에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동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실족을 해요. 예. 왜냐하면 그게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인 거죠. 내가 내 생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우선에 두고 무엇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주전 726년에 25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후에 즉각적으로 개혁을 실시했는데 히스기야 경우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신 게 다윗이면 히스기야의 몇대 조상이죠? 한 7, 8대 그 조상이에요. 증조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 정도 됩니다.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 이거 이렇게 성경에 요 정도 평가되어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 아이, 뭐 잘했네. 요 히스기야 왕은 좀뭐 잘한 왕이네. 예, 그 요번 수요일 날 저도 수요일 날좀 일이 좀 빨리 끝나서 수요 예배를 좀 늦었지만 갔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요새 수요 예배 때 하고 있는 왕이 누구죠? 요아스를 지나서 아마샤 왕이 다윗이 행한 걸 그대로 다 하지 못했잖아요. 그쵸? 예, 사실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올바른 것을 행했다. 엄청난 겁니다.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다윗이 행한 대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행한 거,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그 보좌를 주셨거든요. 그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이긴 하지만요,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 역시 이 다윗이 행한 것에 따라 주 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기 위하여 또 분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해 첫째 달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겠네요. 직장에서 승진하시자마자 또는 어떤 단체에서 뭔가 이렇게 대장이 되자마자 어떤 일들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도 그래요. 이게 매년 연초에 임원들, 새로 임원이 되시는 분들, 그 임원 내에서 전무로 승진하시는 분들, 사장으로 승진하신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처음에 딱 임원이 돼서 힘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뭐할것 같아요? 모가지부터 채우나 그동안 얘 마음에 안 들었어. 얘, 너 집에 가. 너 집에 가. 너 집에 가. 그런 분들이 있고요. 히스기야 왕은 왜 이때 정적이 없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 아주 사악했던 왕이에요. 지금 사악한 사람들이 궁전이든 예루살렘이든 유다에 바글바글했어요. 이집트에 내통하는 사람들, 위에 아시리아에 내통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시리아에 일종의 내통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시리아에 가지 마라. 근데 아버지가 선물 보따리 싸들고 아시리아에 가서 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궁궐 안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먼저 파직하고 해명한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고요. 성전의 문은 닫혀있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근데 그게 수십 년간 닫혀있었던 게 문제였죠. 그 성전의 문을 열고 그다음에 청소를 하고요. 부서진 것들을 다시 잘 갖다 놓고 또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의 일부 기물들을 밖으로 빼서 딴데 쓰고 있었어요. 그걸 다시 가져오고요. 또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내다 버리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정한 권리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셨을 때, 그리고 권위를 주셨을 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을 바로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될 때, 또 결혼해서 가장이 되었을 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우리 주변에서 어떤 모임의 리더가 되었을 때 누군가,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니면 믿음이 적어 보이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파면시키고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나와요. 이 히스기야 때도 샘나와 엘리야김이라는 그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파면을 해 주십니다. 사람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우리는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케 하고 그것들을 보수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은 16일 정도 걸렸어요. 16일이 걸렸습니다. 그 왕이 된 해의 첫 해의 첫 달의 첫날, 그러니까 1월 1일, 그 유대 달력으로 1월 1일에 시작을 해서 16일 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자마자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역대기하 29장에 와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지금 역대기하 29장에 와 있고요.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업은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또뭐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거는 역대기하에만 있습니다. 열왕기하에는 없어요. 열왕기하에는 이런 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역대기하 29장에 와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16일 만에 완료를 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하면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말고 부지런히 그것을 완료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치우라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 성전을 치우는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부지런히 성전을 청소한 뒤에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일이 주어졌을 때 누군가가 아니죠. 그 일을 시킨 사람, 우리에게 일을 주고 우리에게 일을 맡긴 그분이 지금 우리가 일을 끝내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일을 끝낸 뒤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을 기초로 더 크고 더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도 16일 만에 청소를 완료한 이후에 청소에다가 보수까지 포함해서 한 뒤에 히스기야 왕에게 바로 갔어요. 바로 간 뒤에 자 오늘 성전 예배 회복해 가지고 29장 20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가서 보고를 하자. 히스기야가 29장 20절을 보시면 일찍 일어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일찍 일어났어요. 이거를 하루 이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냥 뭐 대충 언제 청소되면 끝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분명히 청소가 오늘 끝날까, 내일 끝날까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청소를 했던 사람들은 그걸 빨리 가서 보고를 드렸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그리고 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것의 다음 일들을 위하여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 왕의 모습이 어떠세요? 왕이니까 그냥 다 시킬 수도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참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는 첫 달에 온 이스라엘이 저질러 왔던 죄를 회개하고 번제헌물과 죄헌물을 드렸습니다. 24절에요. 온 이스라엘,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유다만이 아니라요. 남한국 유다만이 아니라 이 북왕국에 흩어져서 지금 뭐 포로로 잡혀 가기도 했고요. 곧 잡혀갈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위해서도 같이 회개하고 헌물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보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아주 젊었을 때 아마 히스기야가 10대 후반이나 20살 정도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며칠 사이에 유다가 대패를 하면서 12만 명이 살해를 당하는 큰 전쟁을 겪게 돼요. 이 당시에 12만 명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면 그건 뭐 거의 나라가 그냥 무너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요. 오늘날 20만 명이 아니에요. 그런 큰 정치적인 소용돌이에서 왕자 역할을 했었고요. 또 자기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하면서 자기의 그 배다른 형제들이 불에 타 죽는 것들을 본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치우고 성전이 다 치워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회개하고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남한국, 북한국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적인 적대감에 매몰돼 있지 않았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적대감들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나뿐만 아니라 너도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히스기야 마음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번제 헌물이 드려지는 동안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죄로 인한 슬픔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이 믿음을 통한 회개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흐르게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거는 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치웠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개인으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헌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헌신하는 과정 중에서 기쁨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뒤에야 온 백성이 희생물과 감사 헌물을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예배 순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허하는 대로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올때 무조건 기쁨을 얻으려고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전모 교회 다닐 때 회개가 없었어요. 늘 기쁨만 있었어요. 그 기쁨을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 보면은 뭐죠? 일렉트로닉 기타와 드럼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중창단 나오고, 또 아이들 옷을 또 이렇게 통일해서 입고, 애기들 얼마나 귀여워요. 그 아이들이 와서 댄스하고, 교회 안에 기쁨만 넘치게 하려고, 의도된 기쁨만 조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거 정말 진실된 기쁨이 아니었죠. 그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개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회개가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화평하게 바뀐 뒤에야 기쁨이 있는 거지. 내가 흙구덩이에서 더러운 채로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뒤에 감사함으로 허물을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왔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수소와 숫, 양, 어린 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32절에요. 이 당시 이 유다는 아주 궁핍한 나라였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시리아가 변방에서 끊임없이 침입을 하고 있었고요. 또 계속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있었고 기쁨이 넘쳤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뭐였냐면, 34절을 보시면요, 헌물보다도 이것들을 처리할 제사장의 수가 너무 적었어요. 왜 적었냐면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있었는데, 레위 지파들 중에서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고, 제가 여기선 다루지 않았지만 수요 예배 때 아마 다루게 되실 겁니다. 요 바로 직전에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한테 그 가서 저 아시리아의 신들 가서 와서 여기 성전에서 섬겨라 명령을 해요. 예. 아시리아의 신들을 유다에서 섬기게 됐던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모양이었으니 제사장들이 어땠겠어요? 덩달아서 같이 그 우상들을 섬기고 하는데 열 일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이 번제 헌물들을 잡기 위해서 이 거룩히 구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요. 하지만 지금 히스기야가 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성전 문을 열고 지금 16일이 지나서 17일째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정신 못 차린 거예요. 17일이면 충분히 보통 한 2주인가 1주, 2주 걸리거든요. 정신 바로 차렸으면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왕의 마음에 비해서 아직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 덜 준비되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갑자기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쵸? 갑자기. 예. 여러분, 수십 년간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피폐해져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17일째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갑자기 하나님께 헌물들이 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변명이 어떻게 될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모든 일들을 갑자기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들을 끝까지 시험을 하세요. 끝까지. 여기도 갑자기 했지만 나중에 아시리아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전멸을 당합니다. 예.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에서 꾸준하게 준비해온 사람들은 그때서야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대기하 30장으로 넘어오시면요,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유월절. 유월절 잘 아시는 것처럼 니산원 1월 14일입니다. 과거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보시면 너와 내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단톡방에 올렸던 것 같아요. 이거 히스기야 전에 유월절이 얼마나 있었나요? 예, 제가 찾아봤습니다. 패스오버 유월절 해서 히스기야 전에 한번 보시면요, 세 번밖에 안 나와요. 특이하게 내와 내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켜라 했는데 첫 번째 유월절은 당연히 출애굽 직후에 있었던 바로 그 출애굽 직후가 아니죠. 그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유월절입니다. 출애굽 12장에 나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유월절이 있고요. 두 번째 유월절이 성경 민수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 바로 1년 뒤에 시내 광야에서 이제 그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나서 또 얘기가 없어요. 얘기가 없다가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40년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여호수아기 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히스기야 때까지 유월절이란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되게 의아했었어요. 아들들 영원토록 지켜라 했는데 심지어 다윗 때에도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고민이었어요. 그러면 다윗도 정말 유월절을 안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우리가 그 정말 사랑하는 그 다윗 왕조차 유월절을 안 지켰을까? 지켰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이제 우리 장영민 형제님이나 몇 형제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명절들이 이렇게 잘 그 특히 왕국이 된 이후에 잘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명절 피스트 이런 단어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이 그 명절을 지켜요.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근데 그때 명절은 장막절이었어요. 그 날짜를 살펴보면 유대력으로 7월 달이었고요. 그 7월에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유월절을 지킨 게 나오지 않고 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니까 우리 달력으로 한 4월 정도 되거든요. 요 때에 어떤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제가 아직 덜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1월이었어요. 자기가 왕이 된 첫 달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을 바쳤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를 며칠 했다고요? 16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성전에 올라갔으니까 그날은 1월 17일이죠. 예. 그리고 그 번제 헌물도 몇 마리 좀 준비를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번제 헌물을 드렸는데 유월절은 1월 1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3일이나 지난 상태였어요. 제가 히스기야 왕이었으면 아마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청소 빨리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14일날 지금 유월절인데 지금 유월절 지켜야 되는데 지금 청소가 그거 뭐 그렇게 빨리 끝내? 이 성전이 뭐 오늘날 개념으로는 그렇게 넓진 않았어요. 예, 오늘날 사람들 생각으로 보면요, 그거 좀 빨리 하라고 일주일 만에 청소 다 끝내고 지금 우리 14일날 유월절 드려야 된다고 재촉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두고 봤어요. 예, 그래서 16일이 끝났고 3일이 지나갔지만 조급해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참 이게 저도 이걸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도 아침에 교회 올 때 애들을 엄청 몰아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안 그러세요? 아니면 애들 학교 보낼 때 몰아치시죠? 빨리 밥 먹어 해가지고 애들 직접 안 떠먹으면 입에 쑤셔 넣잖아요. 빨리 먹고 학교 가라고. 물론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그 시간이 이제 등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 언제까지 네가 밥 먹나 기다려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요 히스기야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해주는 모습들이 히스기야의 쭉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1월 14일은 지나가 버렸어요. 예. 명절 지나갔는데 우리 저기 추석 지났는데 추석 지나서 뭐 하겠다 그러면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통치자들과 백성들과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역대기야 30장 2절에 보시면 다음 유월절을 지키기로 합니다. 다음 유월절 혹시 생소하실 분 있어요? 유월절이 1월 14일 한 번이면 되지. 다음 유월절이 뭐야? 하나님께서 일부 부정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유월절을 좀 미뤘다가 한달 뒤에 지키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게 민수기 9장 11절에 있는데요. 1월 14일에 이제 내가 부정해서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그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면 나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한달뒤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 조항을 넣어 주십니다. 이때 요 항목을 통해서 그래 한달 뒤에 2월 14일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히스기야와 주요 대신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요 민수기 9장 11절과 이 민수기 9장을 읽어보시면 내가 스스로 부정하기 때문에 한달 미룬다라는 게 이제 공표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왕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대신들이 그런 거고요. 온 나라가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를 한 셈인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스스로 부정한 자를 여기고서라 스스로를 부정한 자로 여기고서라도 유월절을 지켜야겠다라고 그 마음을 여기다 이제 쏟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주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결정했을 때 내가 위선자들이었다면 아니에요. 저 지금 깨끗한데요. 예, 아마 그랬을 텐데, 아닙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요. 낮은 모습으로, 어쨌든 하나님이 한번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참 존경할 만한 왕이었다라는 것이 또 하나가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역대기야 30장 1절과 5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땅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라고 선포가 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전쟁 관계에 있던 그 북왕국 열 지파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6장에서 9절에 있어요. 이거 아주 파격적인 초대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그 역대기야나 열왕기야 이런 것들 읽을 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에 수백 년에 해당하는 기간이 성경에는 그냥 한두 줄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 시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역대기하에는 단순하게 돌아와라라고 하고 있었지만 남한국 유다 사람들과 북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누가 누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이런 관계 아니었어요. 예. 원수지간도 이런 원수지간이 없을 만큼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 대던 게 벌써 몇백 년이 된 상황이었는데 히스기야가 돌아오라 처음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북왕국 열지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반역한 자들이었어요. 남한국 유다 입장에서는 르호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 반역하고 나간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께 오지 않을 명목을 만들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까지 만들어가면서 안 오겠다라고 거절했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너희도 우리 형제니 돌아오라라고 지금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시기로부터 한 5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년? 예, 한 50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한 반세기 전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요나를 보냈을 때 요나가 어땠어요? 네, 그 마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두 사람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쉽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벌꾼들의 선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역대기야 30장 10절에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조롱하면서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고요. 말도 못하는. 그다음에 여전히 베델의 금송아지를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요때로부터 한 3년 뒤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에게 이 당시 왕이 살만에셀 5세라는 왕이었는데요. 예, 이 살만에셀 5세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포위가 됐고요. 아, 고해 요 살만에셀 5세의 아들이었던 사르곤 2세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딱 3년 뒤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께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 더 이상 베델 또는 단 이런 데 잘못된 데 가지 말고 바알이나 아스다롯 같은 말 못하는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와서 섬겨라.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발꾼의 수고가 헛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대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오도록 유도할 때, 우리가 구령할 때 뭐 저기 뭐죠? 이거 전도지를 천장을 돌리면 천 사람이 다 올 거 기대하세요? 예, 그리고 사실 전도지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 또 그 책처럼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해서 놨는데요. 저거 한번 읽어보시면요. 맨 뒤쪽에 제가 저거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소설도 하나 썼습니다. 네, 소설도 하나 썼는데 뭐냐면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이 저 파발꾼의 그 초청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돌아가는 그거를 한 세 페이지 정도로 소설을 하나 써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꼭 읽어보세요. 시간 되실 때. 자신을 낮추어 예루살렘에 이르는 거, 이것도 저는 참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대 관계에 있었고요. 얼마 전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적대국에 가서 내가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유인해서 나를 상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신뢰하고 자신을 낮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일이 죄인이 하나님을 찾을 때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예, 우리가 전도지 천장 낮춰줘. 저도 가끔 저 요새 어제도 이제 애들이랑 놀러 간 어디 저기 꽃 구경 좀 갔다 오느라 전도 못 나왔는데 하면 아 어느 교회야 와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지 드리면은 예,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뿌리는 그때에 우리가 뿌리는 말씀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